위에르 마운틴뷰 교회의 교우님들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복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방금 우리 찬양대 노래대로 왜 우리가 하늘에 가려고 그렇게 원하는가? 거기에 이 빛나는 새벽별 그리고 산 밑에 백합 그분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어느 날 생명 강가에서 다시는 걱정 다툼 모순이 없고 다시는 출근 퇴근 돈벌이 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학교에 골치 아프게 다닐 필요가 없는 데서 빛나는 새벽별이요 산 밑에 백합 되시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거 아니겠어요? 예. 그날이 곧 가깝다고 동서남북 여러 소식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노래를 더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하는 사업이 좀안 돼도 혹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곱게 안 보아줘도 우리는 곧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생명 강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별이 되신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더 기쁘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이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종일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 소식, 우리 이 마운틴뷰 교회가 가담하고 있는 중국 후원, 중국 선교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면으로 좀 보시고요. 이게 좀 끄면 더잘 보이. 이게 이제 우리 ABN 방송 아시죠? 그리고 선교 중국 선교지 방문단이 지난 겨울에 중국으로 왔는데 카메라 뺏겼어요, 공안에게. 큰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인데 그건 압수화돼요. 아마 이제 방문단이 이제 방문지를 배정받고 한 20분 넘게 오셨습니다. 배로 한국에서 배로 인천에서 황해바다 건너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중국 도시 제가 살고 있는 제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식당입니다. 이제 각각 네 분씩 배정돼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중국인들.
부끄럽죠. 이제 한국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그 선교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더 허덕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마음들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참 이런 모임이 계속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남에서 한 2시간 거리 지박 식당입니다. 중국의 우리 중국인들 청년들이에요. 한국 옷을 입어 보는 겁니다.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일주일 동안 중국 현지 청년들하고 방문단이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사라는 예수님을 아는 과정
예인
것 같아요.
중국 청년인데 한국말 하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사랑을 받는 사람. 예. 많이 받는.
대학 선교를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졸업과 함께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 권영수 장로님 살렘노의 아들이에요.
멋있죠. 어떤 길보다 멋있죠. 누구도 갈 수 없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선교사예요. 중국말로 선교하는. 그리고 세 번째 식당 웨이팡. 살렘 선교사 학교 출신들인데 졸업하면 선교지로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식당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선교 교회로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식당이 현재 10개 있습니다. 저 친구도 중국인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얼마나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좀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복음 아는 사람을 진짜 필요합니다.
괜히 식당에 밥 한번 먹으러 왔다가 인생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집안 가족들의 반대를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선교길을 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인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가. 중국 길거리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대륙 선교회 중국 현지인들 주축은 이와 같이 밥 먹으러 왔다가 복음 받아들이고 한 신앙한 지 2년, 3년 된 친구들이 주축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실감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1조 우리 이제 이단부터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조 특집을 모았습니다. 여기 1조. 1조 길거리에 먼저 화장품을 이렇게 길거리에 놓고 우리 선교사들이 장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점포가 없어서 길거리에 이렇게 밤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미국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하셔서 이와 같이 가게를, 이거는 화장품 가게예요. 가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청년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 교회에서 후원한 헌금으로 이 연식당입니다. 전애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 식당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안식일 모임인데 많이 모이죠, 안식일에. 그래서 이 식당 있음으로 그게 교회가 되고 청년 활동 장소가 되고 청년들이 밥을 먹고 어울리고 이와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이와 같이 바닷가에 가서 함께 놀고요. 그리고 음악회를 열면 이렇게 식당 앞 공터에서 음악회를 열어서 지나가는 청년들 초청해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죠. 바로 식당 앞 공터예요, 여기가. 물론 뭐 음악이라 해야 우리끼리 부르는 간단한 노래들인데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침례식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곧바로 선교사가 됩니다. 침례 받은 후에 헌신회를 하고요. 예, 여기 우리 일조 가족들입니다. 물론 이제 식당 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진행시키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헌금해서 마련한 이 식당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 식당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 교회로 오고 그들이 속성으로 자라죠. 1년, 2년 후에는 우리 선교사가 되고요. 그게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이제 그 식당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조에. 그래서 확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중국 선교지를 이와 같이 헌금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식당 선교, 우리 대륙 선교회는 식당 선교, 그다음 문서 선교, 그리고 또 건강 선교를 통해서 재림 운동을 중국에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재림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나 친구들은 거기에 함께 따라가겠다고 길을 금방 나서고요. 침례도 받기 전에 재림 운동부터 배웁니다. 침례 받기 전에. 그래서 중국은 아마 여러 가지가 급변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현장 같아요. 경제나 혹은 이 정신 세계나 혹은 특히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이 시대의 사도행전, 이 시대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혹은 베드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를. 우리 미국 교회는 그 사도행전의 감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혹은 방문으로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점점 확산되고 퍼져나가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줄 그렇게 생각을 이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중국 13년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한 넉 달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벌써 포라고 추수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누가 복음을 미리 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혹은 재림을 보겠다고 몰려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한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인들은 그 사마리아 쪽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가기는 커녕 그들하고 혹시 접촉이라도 할까 봐 그들은 피했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삥 둘러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익을 대로 익어서 예수님 보겠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서 기르시고 이 상태가 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중국 선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재림을 선포하면, 재림으로 가자고 선포하면 이미 따라 나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각계 각층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재림 교회가 점점 선교를 해서 퍼져나가서 재림 운동으로 간다면 천년 지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림 교회는 딴 나라는 몰라도 한국이나 미국은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점점 더 재림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로, 이 교회와 활동을 통해서 본다면은 여기는 이미 우리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기 위마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만난 후에 그들의 소개로 중국 가정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들은 7천만이에요. 중국에 7천만. 저는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인 약 1억입니다. 그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즉 허가낸 교회 3천만, 그리고 대부분은 지하교인 7천만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재림에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재림 운동입니다. 그들은 불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몇 개의 징조를 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재림이 온다는 그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그들은 재림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운동 이름이 Back to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지금 우리 중국과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지구를 돌면 재림이 온다고 그들은 믿죠. 그럼 예루살렘과 그들의 중국 사이에는 아랍 그리고 불교권. 그래서 그들이 북한과 아랍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니 저보고 저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북경 신학교 그리고 남쪽 그들의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일주일씩 혹은 2, 3일씩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는 그들이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예언에도 이미 있는 운동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재림 운동을 그들은 운동에 더 힘을 얻는 거죠. 그들이 저보고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물어요. 누구요? 왜냐하면 이 친구 외국인이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지하 교인도 아닌데 자기들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는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제가 북경 그들을 신학교에 가서 한 일주일을 가르칠 때 하루에 약 5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돼지고기를 잘 차려주대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저 그랬죠. 당신들 백두 예루살렘 운동 아닌가? 예루살렘과 지금 중국 사이에는 이슬람인데 돼지고기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가면 큰 실례다. 말도 못 붙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재림기별을. 한참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난 안식일 지킵니다. 왜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안식일을 모르고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한참을 보더라니까요. 그리고는 물어요. 저보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난 재림운동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습니까? 외국에 많지요. 긴장을 하더라고 그들이. 그리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형제, 밖에서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림운동 우리한테 와서 자주 와서 그 상황을 알려주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들이 이 재림으로 나아가는 이 행렬에서 발걸음이 대열에서 뒤떨어질까 봐. 근데 저는 그 말을 한편 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찔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재림교회 행편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현재. 사실은 긴장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인데.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예요. 제가 한국 36대학 쪽을 가봐도 또 미주지역 교회를 와봐도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될 상황. 왜냐하면 한참 그들보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으니까.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그 행동이나 의지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맹렬하게 재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는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신자든 신자 아니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즉 이상을 찾고 의미를 찾고 또 내일에 대한 비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화두는 재림입니다. 거기로 몰려든다니까요.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하면 거기서 그들도 그 화두로 그들의 마음을 모은다니까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징조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왜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재림이? 사실은 요즘은 걸핏하면은 G20이라고 즉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라 정상들 G20이 모여서 지금 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의논해 봅니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윤리 도덕 문제, 여러 가지 국제 간의 분쟁 문제를 의논해 보지만 답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답 없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을 그들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를 암담하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2012년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학자들은 이대로 가다 보면 이 지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류에게 재림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빛나는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비전을 찾지 못해서 암담해하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해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버리는 가장 빛나는 사건, 재림 맞습니까? 환경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경제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징조적으로, 기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초청해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따라 나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회에, 중국 가정교회에, 심지어 이슬람에, 불교 안에, 무신론자들 속에 그 기별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불만 이렇게 켜서 붙이면은 타월을 장작 부른 장작 더미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냥이 말을 안 들어요. 성냥이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지금 재림 신자들이 그 마른 장작 더미의 재림이라는 재림을 불 붙일 라이터 성냥 구실을 현재 못 한다니까요.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재림 교회는 점점 재림 교인 숫자를 늘려서 이 시대에 우리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1844년에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출발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재림을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달릴 교회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면서 1844년처럼 혹은 오순절처럼.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길을 벗어나버렸어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목적을 벗어나버리고는 우리도 적당히 교회 세우고 교인 채워서 이 시대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되자, 이렇게 우리도 길을 벗어나버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림을 선포하면서 비전 없어서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인류를 향해서 재림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할 에너지가 우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고통의 세월을 점점 더 연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나라는 재림 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딴 백성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중국에서 봤습니다. 재림에 더 열광하는 한 무리를 봤다니까요. 심지어 북한에도 그들은 맹렬하게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도. 그들의 말이 그래요. 이미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재림 운동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재림 운동원을 북한 안에 7천 명 정도를 확인한 사람이 7천 명. 중국인들이 사업하는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MP3 안에다가 복음을 넣고 기도를 넣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넣고는 뿌리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는 누가 선교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다고요? 천만에요. 북한에 복음을 전달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입니다. 왜? 북한이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 본토인 한족이 무역하는 사람들로 가장해가지고 중국 가정 지하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는 복음을 그 작은 MP3라는 기계에 담아가지고 복음과 함께 이 시대적 기별까지 담아가지고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북한에는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에 휴전선이 열리면 우리가 가서 남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 말은 아니래요. 거꾸로 될걸요. 그래요. 오히려 그 북한에 그렇게 살벌하고 죽음을 넘나듭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뜨거워진 신앙, 그것이 오히려 남한 미지근한 신앙을 깨울걸요. 그래요. 그들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맞을지도 몰라요.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온도 가지고는 우리 한국 교회 북한 사람들 그런 살벌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준비되고 길러진 신앙에 우리가 뭘 전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별적으로, 징조적으로 인류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이것을 힘있게 선포하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상황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지 않은 것, 우리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던 곳, 기르지도 않았던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확되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할 것인가? 저는 그걸 이번에 주어진 기간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냥으로서, 라이터로서 불을 이 장작더미에 붙여야 될 임무를 받은 교회요, 우리 교인으로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을 주십니다. 물론 영원한 복음이 있지만 시대적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영원한 복음이란 두 말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현실사역. 영원하죠, 그것은. 영원 전, 오늘, 영원 후도 그는 변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깨워서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대적 기별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먹으면 행복과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에 빠져버렸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는데, 그걸 믿는다면 뭘 잡아서 제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양입니다. 가인이 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올려받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 아니면, 그렇죠? 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뭡니까, 기별이? 앞으로 홍수 올 거니까 뭐 만들어난 것입니까? 배 만들어라. 배 안 만들면 그 당시 아무리 그 당시 교회들이 교회 건물 멋지게 짓고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도해 부흥해 열심히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헛짓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뭡니까? 저 나사렛 출신 허름한 청년을 그대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영접하시라고,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아니면 아무리 그 당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 부흥해 기도해 교회 건물 멋지게 지어도 그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시대적 기별은 뭡니까? 재림이지요. 맞습니까?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그대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께로. 그리고 희망을 찾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맞죠?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품성하면은 뭐 온유, 겸손, 인내, 희생 그런 거 생각하지요. 그건 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까지도 불교식으로 신앙 많이 해요. 불교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품성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을, 기별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품성이라고 해요. 가인이 온유했다, 아니 아벨이 온유했다 혹은 겸손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이 의인이에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시킨 대로 양을 잡아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지 온유해서 겸손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해놓고는 그 뒤에 겸손했고 온유했고 절제 잘했더라. 그리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배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시킨 대로 배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기별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성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온유하고 겸손을 성품이라고 한다면 타고나기를 성질 급하게 타고난 사람은 손에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나사렛 저분을 그대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맞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에 대한 태도와 반응으로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2000년 전에 만약에 나사렛 출신의 그 허름한 청년을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 창녀라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습니까? 사기꾼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오늘로 치면 누굽니까? 대총회정이 회장이라도, 아무리 그가 니고데모라도, 다시 말해서 신학 박사라도 그는 마귀 자식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뭡니까? 재림이 온다. 이 복잡한 시대의 이 모든 문제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의 모든 이웃들의 유일한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 재림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그대의 태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판가름 나는 게 온유하고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불교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하고 있다니까요. 불교식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재림의 필요성과 그 임박성에 대한 그대의 태도와 입장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쓰는가, 여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즐기는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재림 신자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간판에 이름에 쏘고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확실히 저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재림 신자가, 재림 교회가, 재림 교단이 무슨 저울에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 재림에 대한 기별, 그걸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드디어 동방에서 왕들이 박사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당연히 메시아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적 교회 본부에서 그분은 나셨을 거라고 왔지요. 그렇죠? 근데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면서 지금쯤 예루살렘에 가면 각종 음악회, 불꽃놀이 혹은 축하 행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왔죠. 그렇죠? 왜요? 400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현실로 왔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참 이상하다.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참말로 이상하다. 왜 이리 조용하노? 그래서 여기 묻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소동한지라.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면 오늘로 치면 어디일까요? 한 로마 인단쯤 될까요? 즉 교인들이 몰려 사는 중심에 왔는데 그들이 아 그래요 하고 우리가 깜빡 잊었네요. 이제라도 반가워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중국어 성경에는 불안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 4000년 동안 메시아, 노래의 메시아 혹은 기도의 메시아, 모든 설교의 메시아를 말하던 그들이 메시아 소식에 마음이 어때요? 불안. 참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인들이 아 재림이 가까웠답니다. 1월 혁명이 거론된답니다.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답니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교인들은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하고 들뜬 마음으로 이제는 전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불안해한다네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말로 내 관심사가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기별로.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별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는 어느 쪽 한쪽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그러나 우리야 어느 쪽에 서건 지금은 확실히 재림 사이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재림의 날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히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림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계절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추수철인데도 봄에 할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오늘이 재림의 날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확실히 재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걸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뜨거운 의지가 점점점 내 안에서 온도를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혹은 유대인들이 초림에 잠잠하고 아무 관심 없었다고 해서 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동방에서는 이미 그들이 출발을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 재림 교인들이 재림에 별로 무관심하고 냉담하다고 해서 다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맹렬하게 재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들이 뒤떨어지기라도 할까 봐서 긴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전부는 아니면 일부분 혹은 기독교 안에 혹은 심지어 이슬람 안에도 불교 안에도 무신론자들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징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 시대의 유일한 인류의 비전이고 희망이라는 면에서 선포하면은 따라 나설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는가? 성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8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은 그걸 예리하게 나처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정서가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모든 비전이 되는 그런 아예 우리 자신이 낯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여러 가지 기별로 우리를 지금까지 혜택 주시고 준비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 교우님들을 향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 교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분명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뭔가 하실 거예요. 그게 늦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멀리만 느껴지는 성령 운동의 재림이 어느 날 우리 앞에 현실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른 그 노래 생명 강가에서 그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백합되시는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얽매이기 쉬운 일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한 사업, 관계적인 일, 감정적인 그런 일들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재림을 향해서 가겠다는데 이까지 끝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고 장애물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